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지금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중국 사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문학, 소설을 비롯한 이런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윤성호 방송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과 또 개혁개방 이후 변화를 이해하는 데서 이제 문학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 문학은 보통 그 역사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학을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문학의 변화 과정을 짚어보면 중국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개혁개방이 중국 사회에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는지 문학을 한번 훑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중국은 예로부터 무수히 많은 이제 문학 작품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주변국 인민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오랜 역사와 또 셀 수 없이 많은 모든 작품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문학은 이제 어느 시기부터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중국 문학의 역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면 대략 세 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1949년입니다. 보통 고대 문학을 제외하고 중국의 현대 문학을 나눌 때에는 1980년 아편전쟁부터 1919년 5.4운동 시기까지의 문학을 보통 근대 문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919년부터 49년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문학을 현대문학이라고 이제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의 문학을 중국에서는 당대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전개되는 당대문학, 특히 개혁개방 이후라고 할 수가 있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문학을 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혁개방이 시작된 것은 대략 이제 1970년대 후반기부터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1970년대 후반 중국의 문학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1970년대 말 중국 문학을 주도하는 그룹은 보통 노삼계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삼계 세대란 1967년부터 69년 사이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세대를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식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지식인 청년들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졸업과 함께 전국 농촌에 투입이 되는데요. 이른바 상산하향 또는 하방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국 작가협회 부주석 엽신이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문화대혁명 시기에 약 10년 동안 하방에 동원된 도시의 지식 청년이 무려 1,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약 한 50만 명 정도였는데요.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이들이 도시로 상경하게 됩니다. 70년대 후반 이후 문학은 하방을 끝내고 도시로 복귀한 바로 이 지식 청년들이 주도를 합니다. 이들의 주제나 소재는 이제 보통 문화혁명이겠고요. 이들은 문화혁명 소용돌이 속에서 생활해왔던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을 문학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문화혁명에 대한 어떤 문학적 초상화를 그려나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의 문학이 이른바 80년대 상흔문학 또는 반사문학 또는 그 뿌리찾기 문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문화혁명 이후에 등장했다는 이 상흔문학, 상흔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 문화대혁명 시기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광기의 세월이 지나간 뒤에 자신의 경험담을 소설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른바 문화혁명에 대한 고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7년에 발표된 유신무의 대표작 담임선생 반주임, 그리고 이제 1978년에 발표됐던 노신화의 상흔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담임선생 반주임은 문화혁명 과정에서 성장한 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에는 송복이라는 학생과 사혜민이라는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요. 송복이라는 학생은 인류의 모든 지식을 부정하는 이른바 불량 학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혜민이라고 하는 학생은 자신이 주입받은 것에 무조건적으로 순정하는 이제 모범 학생인 것이죠.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이제 누가 모범이고 누가 불량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학생은 극단적인 학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그 둘 모두가 또 나아가서는 중국인 모두가 문화혁명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노신화의 상흔이라는 소설은 어떤 내용이죠?
예, 상흔 문학의 대표작은 아마 이 노신화의 상흔이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흔은 1978년 그 상해 복단대학의 학생 노신화가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상흔의 주인공은 샤오아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샤오아는 6살 때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반동분자로 물린 것이죠. 존경하던 어머니의 반동으로 그녀는 홍위병 직위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녀를 떠나가는 것이죠. 샤오아는 어머니를 나약하고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가능한 한 먼 곳으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미처 다 마치지 않았는데도 하방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하방을 통해서 정착하게 된 곳은 요녕성 바레만 근처에 있는 한 농촌이었는데요. 자신이 반동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쌀쌀맞은 시선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해주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죠. 특히 수 샤오린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갖 어려움을 진심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샤오아는 샤오린에게 이제 연정을 느끼게까지 되는데요. 그녀는 이런 환경에서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해 나갑니다. 다행히 문화혁명이 끝나고 어머니도 이제 복권이 되는데요. 그러나 샤오아가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고향에 도착한 순간 어머니는 이미 이제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소설 상은은 이제 순수한 어린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혈육 간의 사이마저 갈라놓았던 것이 바로 문화혁명이다. 그것이 문화혁명의 비극과 상처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으로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을 소설로 이제 썼네요. 일개 학생의 소설이 중국 문학의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이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상을 쓴 노신화라고 하는 사람은 산동에 있는 장도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다가 강소성 남통 농기계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연합고사제도가 부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상해에 있는 복단대학 중문과에 이제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1978년입니다. 물론 이제 상은이 발표된 것이 1978년 8월이니까 그녀가 대학교 1학년 때 쓴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천부적인 재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상은은 발표된 직후에 수많은 독자들이 말하고 싶어 했던 진실을 담고 있으며 대중의 절실한 관심거리였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평을 받으면서 일약 상은 문학의 대표 소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담임선생 반주임이라든가 상은보다 앞서서 문화혁명을 다룬 소설 중에는 진약기의 윤현장이라는 소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76년에 발표된 소설인데 중국 대륙에서는 81년까지 금서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별다른 영향력은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네, 그럼 또 이 상훈 문학과 함께 등장했다는 반사문학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예, 반사문학, 이건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반성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상은문학이 좀 더 심화 발전된 그런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은문학은 그 표현이라든가 내용이 주로 사인방의 죄악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사문학은 문화혁명 이전의 역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우연한 돌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상적 동기라든가 행위 방식 또는 그 심리적인 어떤 기초, 이것이 이미 당대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문화와 심리 또는 중국 현실에 있는 다양한 모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이 담긴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사문학은 수많은 문학적 금기들을 타파하게 되는데요. 반사문학의 주요 작가로는 50년대의 문단에 등단을 했다가 1957년 반우파투쟁의 풍파 속에서 이제 잔혹하게 비판을 받으면서 20여 년 동안 사회 밑바닥에서 감금당하거나 또는 변방으로 쫓겨나거나 또는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비인간적으로 생활해온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반사문학을 주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반사문학의 대표작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작으로는 장현량의 소설 남자의 반은 여자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소설의 주인공은 장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한때 성기능을 상실하면서 폐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구타라든가 고문 등에 의해서 성기능을 잃어버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남성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여성들과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소설에서 장영민의 상대로 등장하는 여성들은 성기능을 상실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입니다. 작가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주인공 장영민의 애정 편력을 쭉 서술하면서 결국 기형적인 사회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일그러지고 왜곡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고 싶었던 것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문화혁명 직후 시문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제 어떠했습니까?
문화대혁명 당시에도 지하 서클에서 활동하던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들 가운데 일부가 문화대혁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시인 북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몽롱시파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1978년에 오늘이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당시까지 군림했던 정치적이고 명징한 언어체계, 이런 것들을 몽롱한 언어를 이용해서 부정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비굴은 비굴한 자의 통행증, 또 고상은 고상한 자의 묘비명, 이것이 이제 북도의 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문화대혁명에 대한 이제 정면 부정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도와 함께 이제 지금까지도 몽롱파의 대표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여성 시인인 수팅입니다. 스팅은 당시 상스리나무에게라는 시를 통해서 자유롭고도 열려있는 사랑을 노래를 하는데요. 이것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북도와 스팅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잡지 이제 오늘은 정신오염 척결운동의 대상자로 곧바로 지목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1983년쯤 되면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죠. 네. 이들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뿌리찾기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뿌리찾기 문학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네, 뿌리찾기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향토색이 짙은 고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국 전통 문화에 얽힌 옛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소설로 만든 것이죠. 1985년에 작가 한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지명이 이제 작가라고 하는 잡지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학의 뿌리라는 글을 기고를 합니다. 한소공은 이제 이 글에서 문학에는 뿌리가 있다. 그리고 문학의 뿌리는 마땅히 전통 문화의 토양 깊은 곳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찾기 문학 한자어로는 이제 심근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심근 문학의 의도는 이제 분명합니다. 고유의 것을 이제 자꾸 들춰내고 그것을 갈고 다듬음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이라든가 또 서구 문명만이 판을 치는 중국의 주류 문화를 이제 비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6년에 발표된 한소공의 마교사전이 이제 대표적인 심근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교는 그 작가가 문화혁명 시기에 호남성의 오지 지역에 하방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작가가 하방된 마을의 이름이 바로 마교입니다. 그때 경험을 토대로 이제 소설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마교는 현대 문명과 단절된 산골의 작은 마을을 상징을 합니다. 한소공은 마교 사람들이 쓰던 115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자매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신선부라고 하는 곳에서 노장 사상을 구현하면서 살고 있는 4대 금강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명으로 오염되기 이전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제 생생하게 그리려고 시도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으로서는 사실상 이제 이른바 선봉 문학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선봉 문학에 대해서도 간략히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근 중국 하면 이제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학, 세계인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문학이 바로 선봉 문학입니다. 선봉 문학은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을 합니다만 이런 건데요. 1949년 이후에 중국 문학 가운데 이제 가장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문학 유파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그런 문학입니다. 다른 어떤 문학보다도 폭력 그리고 이제 피, 죽음 이런 것들을 매우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살점이 너덜너덜하고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소설의 곳곳에 묘사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선봉 문학은 현대의 다양한 철학이라든가 예술 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중국적 특색을 잘 드러낸 새로운 유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최근에 매우 유행하는 사조인데요. 형식의 탐구라든가 실험적인 문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매우 선봉적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선봉파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생나베 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선봉 문학을 개척한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선봉 문학을 대표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작가는 여화 그리고 마건 소동 이 3대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중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정도로 선봉 문학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작은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작가는 일단 여화고요. 여화는 80년대 선봉 문학으로 시작해서 90년대 신사실주의와 신역사주의 그리고 21세기 최근에 나타난 괴탄 문학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중국 문학을 선도하고 있는 작가라는 평을 받을 만큼 대단히 영향 있고 대중적 인기도 높은 그런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허삼관 매혈기가 있는데요. 허삼관 매혈기는 중국 오지의 가난한 마을에 사는 허삼관이 마을 친구들과 피를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촌 마을의 허삼관이 가장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읍내로 나가서 피를 파는 것이죠. 허삼관은 여러 차례 피를 팔다가 죽게 됩니다.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피를 팔아야 되고 또 그 때문에 끝내 죽고 마는 허삼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요. 허삼관 매혈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선한 수법으로 서술한 이른바 신역사 소설의 대표작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인공 허삼관은 노신의 악휴정전에 등장하는 악휴 이후에 최고의 소설적 인물이다 이런 평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2000년대 문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호 방송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